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전의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인 아들을 구원의 창시자로 보내고 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고 또 만약 오셨다면은 꼭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늘의 태양처럼 오셨으면 어떨까? 아니면은 정말 공중에 있는 큰 새들이나 물속에 있는 큰 고기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 땅에 있는 큰 짐승들이나 하여튼 어떤 큰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왜 구원의 창시자로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모양이란 말은 같은 그런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또는 같은 모습으로 이런 뜻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속했다는 혈육이란 뭐예요? 혈은 피를 말하는 거고 육은 살을 말하는 거죠. 피와 살이란 말이죠. 피와 살, 혈육이란 말을 쓸 때는 사람이 어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혈육을 가지신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하셨다는 말. 속하셨다는 말은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제목을 뽑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 이 말은 같은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사람의 특성을 공유한 분이 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또한 똑같이 또 그렇게 역시 한 모양으로 사람의 특성을 가지신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자녀들이라는 자녀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형제 자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혈육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혈육에 속한 사람으로 보내셨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녀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번역은 속하였음에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에페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서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구원하실 자녀들이 누구냐,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 짐승이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의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다면 역시 짐승이 되셨겠죠. 그런데 사람이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으로 안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붙들어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붙들어 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떠한 그런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떠한 사람, 뭐를 위해서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유를 보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므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냐? 저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아지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요. 그것이 마땅하고 그게 합당하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이유가,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이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왜 사람이 꼭 되셨어야 했을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대상은 오직 사람이에요. 만유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뭐 도와주시기 위해서?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글쎄,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 그리고 사람이 처해 있는 정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처해 있는 가장 그 참혹한 그런 비참한 형편이 뭔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뭘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보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또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나오는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사람들이 지금 가장 힘든 상태에 있고 해결하지 못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마귀의 문제라는 거죠. 그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무능력하고 마귀가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와 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귀한테 혹시 휘둘리신 적 있으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아니, 마귀가 진짜 존재는 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에서 첫 사람 아담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것이 바로 마귀였어요. 마귀는 창조의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허용된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드는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로 이미 존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있어요. 그 마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으면서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사망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 마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택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 보기 좋았던 그 아담조차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 아래로 끌려가 죄와 사망의 어떤 저지까지 몰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 영적으로도 또 실제에 있어서 이 마귀보다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없어요. 마귀는 뭐냐? 우리 사람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이고 힘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당하는 그 사람의 형편을 충분히 본인이 느끼시면서 그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시고 멸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셨다. 뭘로 하셨냐? 마귀를 멸하셨던 방법이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은 예수님의 사망,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 되실 때에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이 역설이 바로 성령의 위대한 복음이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단지 죽기만 했다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갖는 권세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마귀의 판단은 이제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내가 가진 사망의 권세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세상이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인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사망에 죽음에 이르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했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스스로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을 무효화시키고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시고 죽음을 휘둘렀던 마귀조차도 무력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멸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셔서 하신 일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란 뭐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어서 사실은 영적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 있어서 그 죽음을 가져온 것이 누구냐? 마귀거든요. 마귀의 권세로 죽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진 삶 속에서 인간들은 정말 그 죽음의 공포스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죽음의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도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무기로 삼아 휘두르는 그 사망 때문에 두려워해서 사망 때문에 일생을 종노릇하며 매어있던 그 사람들을 사망의 공포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망을 깨뜨리신 걸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합해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처럼 되는 것이 되어야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그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대신 그들의 죄를 이제 사하고 용서하고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드려서 바로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속을 위한 제사 행위를 하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을 중보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바로 누가 하느냐? 이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했어요. 바로 구약의 그러한 개념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도입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그분은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또 삶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마귀에게 통치를 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사망에 빠져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 인간은 죄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의 세력만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망에 안 들어가느냐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마귀를 무찌르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 마귀만 무찌르면은 우리는 사망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싹스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야만 해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와 마귀만 깨뜨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는 결국엔 사망의 싹스를 받게 되니까 죄가 없는 죄를 사하여 주신 죄가 그렇게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 여기서 구속하셨다는 말은 대신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대가를 받아냈다는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쓰여있는 우리 번역은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화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이 되고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상태로 됐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죄는 하나님과 어떠한 연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과 만약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면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가 돼야 돼요. 그 화해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화해함으로써 서로가 화목된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하려면 딱 하나,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었고 또 우리에게는 신실하게 믿을 만한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다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똑같이 되셨어요. 나와 똑같은 처지, 나와 똑같은 형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직접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으셨고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시험,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과연 우리와 같이 똑같은 그런 사람의 성정을 가진, 피와 살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주님 그러면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나요? 주님의 출생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혼모에게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세상은 그를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집이죠. 그리고 아주 아기 때서부터 얼마나 날 곳이 없어가지고 세상의 구유에 눕혀지는 그런 형편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뭐 대단했나요? 정말 아무것도. 그러다가 또 권력자의 박해를 받고서 피난 다니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성장해서는 어때요? 가족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또한 배신을 당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던 그런 사람이요. 그분이 여기서 무슨 무기와 영화와 권력과 어떤 명예를 가지셨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분을 믿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전부 그래요. 그분은 피곤하셨어요. 그분은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정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 정말 십자가의 형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는 이런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어느 한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일생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고생을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무리 못 살아도 그런 형편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처절하게 우리가 감히 떨어지지 아니한 그 밑바닥에까지 그분은 내려가셨고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와 동등한, 우리와 똑같으면 또 다른데 주님은 더 처절한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 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사람의 모습을 그분은 직접 체험하시고 그것을 느끼셨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그리고 그분은 그거보다 더한 걸 겪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또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똑같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쉽게 편하게 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 말이 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우리는 정말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눌려진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죄의 권세를 다 없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사 그분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정말 구원받은 성육신 오신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너무나 많은 묵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에 대해서 단순한 교리나 하나의 단어 성육신에다가 예수님을 묶어놓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성육신의 의미를 깨우쳐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이 좁은 길, 이 험한 길,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이기하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 나의